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2장 4절 이하에서의 내용을 쭉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했다는 말은 심었다라는 말인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장 4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또 이 창세기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거든요. 본래 인간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이고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보여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생들의 모습만으로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없거든요. 본래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으며 무슨 반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고 타락하기 전 사람의 모습이 본래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에서 보다 자세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또 세밀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만 살펴보면 1장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산천 초목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짐승도 만드시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하셨고 초목도 아직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요? 구약 성경의 정수라고 하는 구약 공과 모임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이 내용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비가 내리고 수증기가 내리고 안개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이런 방식이 그냥 하나님께서 작동시켜 놓으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농작물을 나게 하시는 이 과정 안에서 인간의 농작행위, 즉 인간의 노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만으로 이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로 오늘도 해를 떠올려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게 하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큰아이가 햇빛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한데 나가면 춥다는 게 하여튼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는 나가면 그냥 뜨거워 죽는데 어떤 때는 어쨌든 춥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원리인데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를 내리시고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무리 그런 일이 난다 할지라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땅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이 농작 행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죠. 물론 거기에서는 고린도 후서죠. 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뭐 하나님께서 50% 은혜로 주시고 인간이 50% 일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화해 사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가 얼마나 탁월한 자리인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생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라는 이 본질, 그러니까 물리적인 본질이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티끌을 많이 모아도 티끌이고 적게 모아도 티끌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을 하시든지 화장을 하시든지 장례를 치르시는 것들을 보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찍어 바르고 뭐 운동하고 좋은 것 사다 먹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약간의 생명의 연장은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처럼 그냥 흙으로 지었으니 동물과도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또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과 세밀한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흙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행위 자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요소는 흙이라는 것과는 현저하게 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인간의 영혼을 가리켜 전능자의 입김이라 그랬어요. 전능자의 입김이 바로 영혼이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눈을 뜨고 또 코로 냄새도 맡고 귀로 듣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물론 동물의 경우를 보면 그저 똑같은 눈, 코, 귀, 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감각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야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하게 지음을 받아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있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혼의 실체를 주시하면 되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영혼,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전능자의 입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존의 방식과는 그 생존의 방식과 생존의 조건이 다릅니다. 아무리 삶이 평안해도 영혼이 공고하면 물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편해도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영혼이 평안하면 그 상황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영혼을 새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떠났다라기보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흙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다가 둘 수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육신에 두지 않을 수 있고 그 영혼에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 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할 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나름대로 골치가 아프고요. 또 단순 노동을 하면서 때로는 시급을 받으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인생을 어디에다가 두셨는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라고 되어 있죠.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덴이라고 하면 마치 뭐 유토피아처럼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계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내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좀 눈에 익는 강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지금의 이라크 쪽이죠. 제 동기 선교사님, 제 동기 선교사고 저희 교회에서 돕는 이재화 선교사님이 본인은 에덴 동산의 이런 면에서도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라크 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한 장소에 에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든, 그 정원을 가리킵니다. 무슨 이렇게 자그마한 동산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이라고 말했죠. 진선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자연스럽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과 유사하고 어울린다는 뜻으로 자연스럽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벌어먹는 그런 작업장으로서의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자연학이 있어서 때로는 쓰나미로 또 지난주에는 포항의 지진으로 어림을 겪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기에다가 뭘 두셨는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명나무는 이 동산이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동산임을 상징합니다. 절대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서 실제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실제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성분으로서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이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말을 선악이라고 해서 선과 악이 당연히 있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나무인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삼장에 가서야 타락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진정한 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것은 다 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들이 있었고 특별히 강들이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이 강은 뭘 가리킵니까? 강은 생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도시마다 보세요. 뭐 독일이나 파리나 또 우리나라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대개 보시면 다 강이 끼고 돕니다. 강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 하나가 아니라 네 강이 있었다. 동서남북으로 대표되는 네 개의 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매우 충만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15절에 이런 동산에 사람을 이끄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의도와 목적이죠. 비록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저주로서 네가 땀을 흘려야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그러나 노동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노동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벌어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요? 그저 자기 배나 불리고 좋은 데나 가고 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목적으로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노동행위 자체가 구속받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호구지책으로 좀 더 집이나 넓혀가기 위한 그런 용도로 자신의 노동을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에 걸맞게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죠. 다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다음에 선악과 금령을 주셨죠. 선악과 금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협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위협하면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만약에 뜨거운 거 만지면 손에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협과 경고를 타락하기 전에 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선한 용도로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위협과 경고를 하셨다는 이 말은 이 계명이 우리 영혼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의 주체를 인간의 이성에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반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3장을 살펴볼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을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아담 홀로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생육하실 수도 없고 번성케 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번성하여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직까지 여자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낙구시에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면 됩니까? 20절 하반절로 연결이 되면 되죠.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죠.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 들짐승들,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들이셔서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첫째는 이름을 주는 행위는 권위자로서의 행위죠. 그렇죠? 이 권위자로서의 행위를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도록 하지 않고 아담이 있을 때, 아담만 지었을 때 그때 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이 말은 그 만물의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는 여러분들이 일반 은혜 안에서 자폐아들 중에 말이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자폐아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구슬이 한 156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딱 보고 그 156개라고 금방 압니까? 모르죠, 그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딱 보고 그냥 바로 맞춰버리죠. 비상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2056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 하면 딱 맞추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도 말이죠. 이런 면에서 뭐 한 20, 30%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으심으로 인간이 권위자요 이들은 너희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들짐승과 각종 새라고 말했죠, 그죠? 좀 번거로우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1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뭘 섬겼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뭘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제가 아까도 창세기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대한 복음이라고 말씀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받으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만약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읽었더라면 이 내용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범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거를 섬겼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적어도 인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 형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앞부분만 읽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마치 한 평면도에 딱 두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성경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할 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하나님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는 방식과 똑같이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왜 지었는가? 아내는 너와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내 몸처럼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24절에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라고 말했죠.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은 한 몸으로 지음받았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눠지고 분열되었지만 분열되어진 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그 결혼 제도 자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남자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죠. 그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의 필요를 채우는 수종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들 일을 나가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일하는 그 봉급을 남편에게 몰아주고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도로 범죄가 많고 정신병이 많은 이런 사회는 적어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서 요즘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에 세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제가 화성교회 한 청년 자매를 만났습니다. 집에 오라고 식사를 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때도 제가 청년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아내는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본인은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 비올라를 하는 친구인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집에 있어 보면서 정말 그 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느냐 하면 삶의 구조와 틀을 어그러진 채로 두고 애쓰는 방식으로는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근본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척추가 굽어져 있는 상태, 목뼈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운동 자체를 못합니다. 그때는 척추를 제대로 펴고 그 다음에 목디스크도 제대로 치유하고 그 다음에 걷기부터 하면서 체력을 올려서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깨닫고 지나가지만 마시고 이런 원리들을 깨닫고 그렇게 가정을 사실은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됨의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뭐가 하나인가? 뭐가 한 몸인가? 그냥 한 집에 살면 한 몸이냐? 그게 아니고 어떤 것도 가리거나 숨길 것이 없는 상태. 이게 가장 자유로운 상태죠. 뭔가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면 견제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안상 비밀을 지켜야 되죠. 카톡 들여다볼까? 뭐 메시지 온 거 볼까? 만약에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면 이미 잘못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내 인터넷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봤는지 봐도 크게 뭐 사실은 뭐 부끄러워할 게 없는 이런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됨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받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왜 세밀하게 다시 설명하시는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고, 또 특별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본래 인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인간이 어떤 일로 부름받았으며 어떤 위치에서 일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고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